자, 이사야서 3장의 10절을 펴보시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자가 잘 되고,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과응보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의로운 자 앞에서 다잘될 거야. 아, 지금 잘돼 가고 있어. 아, 지금 잘 모든 게잘될 거라고 하나님이 전하래요.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다잘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앞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하나도 없게 면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이 좋을 것이다. 의인의 결말이 좋을 것이다. 영원한 결말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모든 사악한 자가 다 화가 있고 그들은 잘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실족한 얘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73편의 저자가 내가 아주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러면서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의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화가 있고 잘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나 악인에 대한 이야기나 이것은 이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짧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의로운 자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이고 악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이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원과 관계됐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실지 결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때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복 받냐가 문제잖아요. 언제 복 받냐가. 이 땅에 있을 때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이 말씀을 마치 오해해서 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한 분이시라는 것.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법칙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요 앞부분은 우리가 그 위에서 이제 4절 설명할 때 했습니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이온 국가 기반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잘못이 이제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모든 백성이 동조했으니까 같이 범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는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네 행로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말을 9장 16절에서도 한번더 반복하는데요. 이사야 대언자가 보면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가진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 비참한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도 예외가 없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제 그 교회 내에 잘못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후서 2장 거기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 거짓 영적 리더들, 잘못된 영적 리더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그 잘못하는 이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잘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리더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믿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네 행로들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남 얘기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일단 가정에서의 그 리더로 세운 사람은 남자라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니까는 아버지이면서 남편인 이 남자가 바른 상태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아내와 자녀들의 행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시는 목적은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도록 주시는 건데, 그런데 남편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아내와 자녀들의 행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머리털이 쭈뼛서 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 성경에서 남자 리더십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뭔가 우쭐해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만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내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행로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정말 두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앞세우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행로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본인들의 의견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 모습을 애들이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행로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행로가 다 무너졌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기준도 서 있지 않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완전히 망나니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참 무능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들의 이 지도자들 그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네 행로들을 무너뜨린다 하는 이 말씀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가정에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이 무너뜨리는 위치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시리라.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노략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가루로 만들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로 가나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계속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들의 죄목이 뭔가요? 하나님 검사처럼 이들의 죄목을 이제 지목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학대하고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셔서 7절에 가보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분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인들로서 포도나무 이거를 딱 떠올릴 때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개념은 신약 교회의 개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였단 말이죠. 포도나무.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됐던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적용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잠깐 동안의 넘어짐 때문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온 거지 그들은 이미 다 끝장났고 하나님이 그들하고는 더 이상 상관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건데, 참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여기 15절이죠.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가루로 만들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로 갈아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참 얼마나 학대했는지.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리더들이 부패하는 이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사실 뭐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 부패한 국가들일수록 그 지도층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 보게 됩니다. 몇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그 간부의 집을 수색했는데 거기서 그이 비밀 저택에서 46조 원, 우리나라 금액으로 46조 원에 달하는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금괴들이 그냥 바닥에 완전히 쫙 깔려있는. 그 공산당 간부가 그렇게 그거를 축적을 한 거예요. 공산당은 이제 모든 인민들이 공평하게 다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이념으로 이제 공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도층은 자본주의 못지않게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인 거예요, 기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거를 신봉하면서 이 마치 그이 어떤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기만이에요, 기만. 모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상사회, 공평한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될 때에야 인간에게 정의가 서고 공평이 서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이 여자에게 해당하는 것 같죠. 자, 여자들은 고대나 현대나 뭔가 좀 복잡합니다. 뭘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골자는 뭐냐면 아주 사치가 하늘을 찌르게 하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대 문화, 또 인류학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정말 좋은 사료죠, 이게. 그렇죠? 아, 이 당시에 복장이 이랬구나. 그렇죠?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25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25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거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위화감이 거의 없죠. 그렇죠? 사람하고 다니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주렁주렁 치장하고 이것저것 걸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정수리를 상처딱지로 치시며 굉장히 시각적이죠. 막대기로 그냥 이 머리통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 퉁퉁 부었다가 터져가지고 이게 딱 찢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꾸며 입고 이렇게 다 가리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걸 다 수치스럽게 다 벗겨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굉장히 좋은 것들, 마치 장신구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좀 화려한 것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제 얻은 것들도 있고, 또 물려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좋은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환경적인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게 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정수리를 쳐가지고 딱 찍어지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생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거 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지금 이렇게 이룬 건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우리가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셔도 괜찮고 정말 제가 주님께 다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배옷이 화려한 가슴옷을 대신하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네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네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그 위협은 아시리아고, 이사야 대언자도 이제 초기에 그 아시리아의 그 위협에 대한 경고로서 이렇게 이제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좋았던 것들이 전부 이제 완전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잘 박힌 머리털이 이제 대머리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실감이 가는 그 말씀이고, 저도 이렇게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면서 이 대머리에 대한 걱정이 저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세수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 위쪽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씻어야 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걱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네요. 이게 자꾸 뭐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 여기 하나님 지금 징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될 때에 삶이 얼마나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극과 극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극도로 피폐하게 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삶과 좀 연관시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점검해야 할까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잘 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단 드시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좀 잘못 어긋나고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좀 계속 빈궁한 상태로 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간은 조금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어떤 빈궁함 속에 궁핍함 이 어려움 속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럼 징계일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딱 그것을 그 일이 딱 생긴 순간에 뭐가 딱 떠오르면서 뭔가 굉장히 찔리는 게 있으면 그럼 징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엎드리는 거죠. 그 즉시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찔리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기간을 좀 오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기간을 좀 오래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말씀 한마디 딱 드려놓고 자 그럼 하나님 이제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좀 오래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십니다. 내가 뭘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가세요. 내가 그 자중하는 마음 속에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한 줄 아세요?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휴 얘가 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 좀 거기 좀 한참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뭘 잘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이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럼 부모는 오히려 더 빨리 걔를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걸 빨리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발버둥친다거나 뭐 원망하며 소리 지른다거나. 어떻게 내 생각으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신다.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며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던 그 이스라엘,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거만하게 그 다닐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 오만한 가운데 참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